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미국으로 망명했던 한 탈북민 언어학자가 쓴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는 책이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나왔습니다. 무역업자와 외교관이 가장 인기가 높고요. 요리사와 전기공 그리고 의사 순위로 매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는 대학 전공과를 언급했는데요. 임산, 금속, 지질학을 꼽았습니다. 졸업 후 험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달았는데요. 이 책 내용대로라면 이 북한 대학에서는 전공 과목이 졸업 후에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관심 있는 공부를 하고 전공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예를 들면 법을 공부하고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반드시 관련 전공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공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찾아서 연봉을 고려해서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intelligent.com 설문조사 결과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25살 성인 1,000명이 답한 내용을 분석했더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5살 이상 미국 졸업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응답자의 25%가 3만 달러 미만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 7명 중에 1명은 15,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업종별 차이는 더 컸는데요. 비즈니스, 공대,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이과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연간 9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요.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예술 등 문과 분야에서 종사하는 졸업생들은 절반 수준인 연간 4만 5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배가 차이가 나죠. 이런 가운데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미 대학교 학비도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21년도에서 22학년도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2.1% 올랐습니다. 학비는 오르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죠. 결국 늘어난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한 월급은 대학교 진학률도 떨어뜨리고 월급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전공자들은 졸업한 후에도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네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캘리포니아 항구.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미국의 주요 항구인 캘리포니아 일대의 항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을 일으켰을 때 상하이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항구들도 극심한 지체 현상을 빚었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봉쇄가 지속된다면 해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세계 공장에서 출하되는 수출 속도를 늦추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의 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건주에 있는 윌레멘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운송 및 공급망 중단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미국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항구 침체는 선적을 지연시켜 상품을 구하기 어렵게 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며 전자제품, 자동차 및 의약품의 공급망 차질을 예상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공산품 수출국이었으며 전 세계 총 수출량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3월에 중국의 원유 수입은 14%, 구리 수입은 8% 감소해 공장 주문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인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공장 노동자의 급증이 상하이 생산의 핵심을 강타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노동 및 운송 중단으로 인해 운영자는 생산 라인의 요구사항을 간신히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재고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 물류가 원활합니다.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은 캘리포니아 항구들이 인력을 대폭 증강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의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1일 현재 222개의 컨테이너선이 상하이 항구에 하역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항구 운영당국은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 수입은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이후 미국의 중국 상품 의존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급여 공개법. 다음 달부터 뉴욕에서 급여 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는 이 법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구인 공고를 낼 때 지원자가 받게 될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4인 미만 업체이거나 임시직 채용 시에는 면제됩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인데요. 지난 4일 지역경제단체인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은 이 같은 우려를 뉴욕시의회에 전달하면서 법 시행을 11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화이자와 메이시스, 유나이티드 항공과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업인 시티뱅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원격 근로가 보편화한 시대에 특정 시에서만 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시행됐고 워싱턴주는 내년 1월부터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적정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지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9일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WMD 개발 자금 조달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UN과 미국이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회피하면서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사이버 범죄라면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해킹 범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도 지난주 미국 정부가 거액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을 지목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도난된 자금이 들어있었던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다른 행위자들이 관련 자금을 이동하거나 해당 계좌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최근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가 6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배후에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정보에 가상화폐 계좌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가상화폐 계좌를 공개한다는 게 이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인 이더라는 글자와 함께 알파벳과 숫자 수십 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계좌 번호가 표기됐는데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는 동결된 것은 물론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국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사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가요?
네, 뉴버거 부보좌관은 최근 사례들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탈취와 해킹 등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암호화폐 세계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미국이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해커들의 활동을 추적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역량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17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해당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한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네,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한국 등을 위협할 소형 전술핵 개발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방에 배치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시험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장사정포 역할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성명 등으로 밀어볼 때 북한이 장사정포처럼 전방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무기를 장사정포로 지칭한 점도 흥미로웠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최초 이번 무기 실험을 장사정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를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후 국무부도 국방부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언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장사정포로 표현했습니다.
예, 북한의 장사정포 시험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사와 무기 실험들은 북한이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에 전체적 또 부분적으로 대응해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런 결과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갑갑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모든 우려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며 북한은 아직 이 대화에 열려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건 북한이라며 대신 그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도발을 저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중요한 이해 당사국으로 표현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재 선택. 다음은 어떤 뉴스 올라와 있습니까?
네, 북한이 최대 항구인 남포의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유류 저장 탱크와 저반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 남포에는 뭐 이미 유류 관련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대에는 이미 유류 탱크가 있고 또 각종 저반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비오이가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번에 이 지대에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2020년 12월 북한 남포에서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5개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유류 탱크는 이 중 한 개의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유류 탱크 3개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크기가 작은 것을 포함해 현재 28개로 늘어났고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네, 이 저반 시설이라는 게요. 유조선이 유류를 하역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부두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 때문에 약 300m가 넘는 길이로 바다 쪽에 뻗은 형태의 부두가 마련돼 있고요. 또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도 한 개의 하역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비오이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유류 밀집 지역에 마련된 기존 3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한 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 부두의 공사가 끝난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남포에 마련된 4개의 유류 하역 시설은 지난해 1개가 추가돼 5개로 늘어났고 올해 1개가 더 추가돼 총 6개가 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유류 탱크하고 하역 부두를 확충하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동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실제로 남포에는 여전히 유조선의 입출항 모습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정식으로 북한에 수출하는 유류가 대부분 윤활유와 아스팔트로 연료 제품인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러시아도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공식 유류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포에 입항하는 유조선들 대부분은 유엔의 공식 보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를 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신종 수법을 동원해서 유류를 수입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해외에서 유류를 싣고 온 선박이 서해에서 북한 유조선에게 유류를 건네고 이후 북한 유조선이 해당 유류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이었습니다. BOA도 위성사진을 통해 일부 이런 장면을 확인한 겁니다.
예, 선박이 서로 맞댄 장면이 확인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에서 지난 2일과 4일, 17일, 18일 등 이달에만 최소 5건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 5건에 연루된 선박 10척은 길이가 약 50에서 100m였으며 매번 선박 2척이 서로 양옆을 맞댄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들 선박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근해에서 선박 2척이 나란히 마주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유류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새 대북결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류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BOE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작성한 대북결의 초안을 입수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양을 현재의 절반인 25만 배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밖에 원유도 현재 허용된 400만 배럴을 200만 배럴,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정제유 제품, 그러니까 아스팔트 등 석유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금수품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물론 이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채택이 되는데 현재 미중 또 미러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에 계속 관여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 실험에 나섰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남포에 유류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으로 1차 한인대회를 개최하기까지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재필은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헤럴드 디머와 함께 윌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서재필이 다시 조국의 독립운동에 뛰어들 생각을 한 것은 1918년 말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지 교수는 서재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요. 물론 서재필은 미국 정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미국 정치계 혹은 미국 시민사회에 조선 독립의 당위를 홍보하고 그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일본하고 미국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영일동맹도 그때까지는 존속했기 때문에 미국 조계에서, 미국 정치계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미국 정치를 모르면 그냥 몇 번 시위만 하면은 미국 사람들 뭐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장기적인 홍보에 그 미국 네트워크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우리 조선 한인사회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주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인 자치 능력 또 역량 강화에 초점 맞춤과 달게 미국인 대상의 홍보전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마침 조선에서 독립신문도 가능하고 홍보전에서 성과를 거뒀던 그리고 이미 미국 동부 주류사회에서 인맥을 폭넓게 쌓아온 서재필이 자신이 홍보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하지 못하는 정치계 연결이라든지 홍보 쪽을 맡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대한인국민의 중앙총회장을 맡고 있던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사정을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준 높은 영문 잡지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영문 잡지 발행을 제안한 것은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1914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인쇄 문구 사업을 운영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1918년 12월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그 미국에서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장인 안창호에게 영문 잡지를 발간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재필은 안창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문 잡지의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1인과 병력으로 싸울 수 없으며 또 물질력으로 싸울 수 없은즉 오직 우리는 붓과 공의로 싸워 세계에 일본이 한국 백성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한인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 것을 광포할 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목적을 성취하리니 첫째, 이 세계가 장차 한국의 사정을 알므로 이 세계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한국의 친구들이 되어 한인으로 더불어 깊은 동정을 표하리며 둘째, 한인의 잡지가 일본의 한국 정책을 발간함이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 한인을 잘 대우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하리라.
그런데 서재필의 영문 잡지 발간 제안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잡지 발간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재필의 노력으로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가 빛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 제안은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시 국민대회에서 상정을 했지만 동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서재필은 자신의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신이 그 자기 사업장을 제공하고 7만 달러 투자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이것마저 임시위원회에서 거부되자 1919년 2월부터 한인 동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서 이 영문 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국내에서 3.1운동 소식이 미주에 알려지게 되자 4월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조직하고 그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첫날 서재필의 제안으로 필라델피아에 한국 통신부를 두기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부의 기관지로 1919년 6월부터 코리아 리뷰 대한평론이라고 하죠를 발간해서 그 서재필이 총주필을 맡게 됩니다.
1919년 3월 9일 안창호 앞으로 고국의 3.1운동을 알리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신한민보는 3월 13일자 호해로 이를 교민사에 알렸습니다. 서재필은 이를 계기로 여러 단체와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한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동부에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국내 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동포들과 유학생들을 모아 한인 연합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 갈 여권 발급을 교섭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큰 연회를 열고 각국 신문 기자들을 초대하여 서재필과 이승만, 정한경 등이 한국 상황에 대해 연설하고 동정 여론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는 도중 미국 독립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의 리틀 극장을 빌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사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들과 학생들 약 150명이 참석했고 그 지방에 미국인 유지들 및 한국에 다녀온 선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과 지지연설, 토론이 이어졌고 각종 결의문과 호소문, 청원서 등을 결의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16일 오후에는 서재필이 회의에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을 향해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일단의 말을 탄 군대와 악대가 그들의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자 서재필은 사람들을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서명이 이뤄진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 관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서재필은 이승만에게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이어 줄을 지어 자유의 종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것으로 전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제1차 한인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에 아무래도 우리 조선 독립운동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 중심을 미국 주류 동부사회로 전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3.1운동 직후였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되게끔 다 세팅을 해놨던 겁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고 1차 한인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뒤인 3월 13일 월요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포도주나 맥주 같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금주법을 폐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다시 한번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1919년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시작됐던 금주법이 1933년 12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폐지됐습니다.
금주법 폐지 등 여러 중요하고도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공은 미국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연이은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출발하고 처음 석 달 동안은 무척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의회가 무려 15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이끌었는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자신의 전체 임기 동안 통과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취임과 동시에 은행 규제를 늘렸는데 부실 은행들은 문을 닫게 하면서 금융개혁을 단행했고 미국 달러화의 근본 위제를 폐지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경제 대공황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흥미진진했던 이 첫 석 달 동안을 사람들은 The 100 Days, 100일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마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 하늘처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도인 워싱턴 DC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에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행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얻어내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지 여러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브라질, 칠레,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해 루스벨트 대통령과 경제와 외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새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찾는 민주당 당원 수천 명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들어선 수도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워싱턴 DC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새 정부의 이런 모습을 환영했죠.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를 기대하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투표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금 활발한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미국 농민들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큰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3년 만에 연간 162달러에서 4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55% 하락했고 일반 농가의 구매력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상당수가 농사지을 도구와 씨앗을 구입하기도 어려울 만큼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농업 문제가 발생한 큰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곡물이나 육류, 면화의 생산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낮게 유지됐습니다. 물론 도시 사람들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지만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곡물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고 수요를 줄였습니다. 목화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고 폐기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육류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돼지 500만 마리를 사들여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미국인은 당황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경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미국인 누구나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미 생산된 곡물과 면화, 귀한 돼지까지도 버려야 하는 경제 논리를 일부 미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관계자가 이 방법이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고 농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농업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33년과 1934년에 기승을 부렸던 무더운 날씨와 흉년으로 곡물 생산량은 더 줄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년 만에 50% 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이번에는 산업 생산량 감소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산업은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생산량이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12번째 사연, 산교육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보통 얘네가 이제 뭐 먹을 때 그 얘기를 더 자주 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바나나를 먹거나 뭐 귤을 먹거나 뭐
아이스크림 먹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야, 쟤네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북한의 간식이라는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장마당에서 파는 몇 가지 뭐 꽈배기나 뭐 빵이나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런 남방 과일 사실 먹기가 힘들거든요. 바나나, 귤 뭐 이런 게.
비싸니까 엄청 비싸.
비싸기도 하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난생 처음 엄마 아빠가 돼본 제이크 씨와 지연 씨. 먹고 싶은 건 먹고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도 쟤네만큼 저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생활 전선에 먹고 사는데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삶의 피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그 애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이런 게 여기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쟤네는 아주 너무 사랑받고 아주 이쁘게 입고 이쁘게 자라고 세상 부러운 거 없이 먹고 이러니까 가끔 지으니까 야 얘네 살
유학생으로 왔지만 6년여 시간 동안 미국을 경험한 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 정착을 결심한 두 사람.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아이답게 성장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 방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가서 느꼈던 게 한 3개월 동안 미국인 가정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 집에 그때 12살인가? 야, 얘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학교 오면은 친구하고 그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준 숙제.
한
그거
시간?
뭐 한 시간? 뭐 길어봤자 한 시간 정도 하고 애들끼리 노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게 너무 대조적으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 애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학교 갔다 하면 밥 먹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11시까지 학원 다니거든요. 걔는.
또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도 두 사람에게 맞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유와 절제된 자유가 몸에 밴 아이들의 인성이 어떤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미국인 부모들의 인성 교육이 바로 자녀들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이크 씨와 지연 씨의 탈북 난민으로서의 삶은 지난 2018년부터 유타주 현지 언론과 한인 단체에 의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은 두 사람의 탈북 이야기와 유학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북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의 연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 혹시 피아노 가이즈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분 중에 그 스티브라고 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저희 학비를 내주셨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그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분이 그 학비를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애들이랑 집에서 막 쿠키랑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만들고.
크리스마스 카드 다 쓰고 일일이 손편지로 그것을 수백 장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사과 이게 초콜릿 이게 사과를 초콜릿을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만들고
그것도 다 집에서 만들고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다 들고 내 집마다 가가호호하면서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이 필요한지를 가서 설명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다섯 명인가? 있는데 애들과 같이 그것을 다 만들고 그 집 그 사모님까지 다 해서
우리 기사 난 거 있어요. 신문에 여기 유타 신문에 그 신문을 어려가지고 그걸 어려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학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2, 300집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네, 근데 그 애기가 막내 애기가 이제 한 5살짜리 여자 애기인데 그 애기가 문 두드리고 이런 손님이 나오 사람들이 나오면 그 우리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걸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그게 만약에 뭐 5불이라 그러면 뭐 5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학비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그 피아노 가이즈 그분 집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김지연 씨. 수천 달러에 이르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섯 살 난 딸부터 온 가족이 들였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 감동과 여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 부부의 한 학기 학비 전액을 마련해준 미국인 가족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음악 그룹 피아노 가이즈의 첼로 연주자 스티븐 넬슨 씨였는데요. 스티븐 넬슨 씨의 페이스북 성탄절 게시물 가운데 하나는 어린 딸이 캐러멜 시럽에 담근 사과를 들고 웃고 넬슨 씨의 아내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제이크 김 씨 가족을 놀라운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북한을 탈출하여 라는 말과 함께 그들의 용감한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넬슨 씨는 결혼 전 한국에서 선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적었는데 그의 기부에 대한 동기가 한국과의 인연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목표 금액이 꽤 높은데 모금액은 전액 김 씨 가족에게 보내질 거라는 게시물은 큰 호응을 얻고 실제 목표 금액을 채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부모의 역할이 그냥 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이나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돈 학비를 대학에다 그냥 내주는 게 아주 깔끔하고 그냥 편해요.
편하죠.
그분이 며칠 동안 뭐 며칠이 아니라 뭐 한 한 달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애들 한테도 어떤 그 나눔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애들한테 우린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희생, 봉사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더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더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
학비를 도와준 미국인은 넬슨 씨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지연 씨와 제이크 씨. 두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인 정말 천사들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심성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잘 경험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희가 어떻게 나쁘게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저희가 뭐든 해야 돼요. 진짜.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세상은 삶은
이런 생각.
치열하고 세상은 험악하고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지연 씨는 우리도 어느새 나눔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달라지게 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내린 선택을 부모로서 지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